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93도, 최대 고도는 189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KN-15로 명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출신 남성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극단주의 단체들에 합류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남성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이번 테러에 어떻게 연관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긴급대응팀은 어제 오전 또 다른 전철역에 폭탄 위협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보행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철역들을 폐쇄했습니다. 또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도 의심스러운 수하물이 발견돼 일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테러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구호단체들은 어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 세이쿤 마을에서 100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측통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시리아와 러시아군이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일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무기 공장이나 저장소를 공습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도시 티크리트에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 등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보안관리들과 의료진들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폭파범 2명을 포함한 10명의 ISIL 반군들이 어젯밤 경찰 복장과 차량을 이용해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75km 떨어진 티크리트로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경찰관 14명을 포함해 31구의 시신이 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민간인 사망자들이 추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티크리트 당국은 시내 전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카라카스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서는 경찰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의회를 장악하겠다고 발표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독재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주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핀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핀란드 방문은 재임 중 이번이 두 번째로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펑리안 여사와 동행한 시 주석은 핀란드 도착 성명에서 핀란드는 1950년 중국과 정치 관계를 맺고 서방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핀란드에 이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it is now urgent because we feel that the clock...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이 14도입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동해, 즉 일본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93도, 최대 고도는 189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KN-15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처음 발사됐기 때문에 무기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발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첫 발사 당시 500km를 비행한 반면 이번엔 60여 km를 날아 계량형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처음으로 어떤 초기 데이터 수집이나 성능 확인을 위한 어떤 최초 비행 실험 같은 모습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적으로 KN-15 북극성 2형이라기보다는 북극성 2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는 것. 오히려 ICBM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북극성 2형 계열로 평가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능력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 역시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이 북한 문제를 마음대로 요리하지 말라, 북한을 만만히 보지 말라,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북한 문제를 북한하고 서로 협상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지향점은 미북 간에 협상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식대로 그냥 나가겠다. 뭐 이런 제스처라고 보여져요.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 정세와 관계없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의 그런 뭐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그 매진하겠다.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외부 정세와 관계없이 예,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 북한의 기본 핵무력 강화 노선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협상을 하든지 할.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닌 북극성 2형을 쏜 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하되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입니다. 미한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응 성명을 내던 기존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는데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결국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예정된 식목일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핵실험 등 다양한 행태의 도발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NSC는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북한이 의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도발 행위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당연히 북한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인류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분명히 전달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재 매우 긴급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it is now urgent because we feel that the clock is very very quickly running out.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 실태와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미국 역대 행정부 최고 외교관들과 정치인들과의 각종 대화 등을 통해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lock has now run out an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for us.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거듭 대북 압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 주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been pretty clear in messaging how important it is for China to coordin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특히 북한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라는 예를 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압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어떤 독자 조치를 취할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미리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실태를 분명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certainly going to be monitoring how well partners including China implement those UN resolutions that they've co-authored.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그 규모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경화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 규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제재 일환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최선의 결과는 중국이 매우 철저히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과 중국의 반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도 소개됐습니다.
It doesn't make much sense. And it, at some levels, even disturbing to be punishing South Korea for wanting to do that.
백악관 관리는 사드 배치를 원하는 한국을 중국이 벌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불쾌한 일이라면서 영내 다른 나라에게 사드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을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북한 정권이 개발 중인 끔찍한 무기 등이 가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언제나 동맹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보호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군축위원회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선동적인 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존 브라바코 군축위원회 대표는 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s UN-prescribed weapons programs represent a clear,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분명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과 선동적인 언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나라들도 가능한 채널과 수단,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불법 행동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prepared and will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our readiness.
미국은 준비가 돼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미국은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단순한 도발의 재현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f not dealt with a sense of urgency and gravity, the very foundation of global nuclear disarmament and
북한의 도발을 긴박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차석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미국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미국의 핵 위협과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이른바 인질 외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질극은 주로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의 전유물이어서 북한 정부의 행태는 불량 국가 이미지만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김정남 씨가 화학무기로 암살됐던 이곳에 평양에 억류되었던 말레이시아인 9명이 도착해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Very glad, very glad and very happy to be with our family members, our loved ones.
말레이시아 외교관 아즈린 자인 씨는 북한에서 풀려나 가족들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는 장면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지난 2009년 북한에 142일간 억류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풀려난 미국인 여기자들도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When we walked in through the doors,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로라 링 씨는 언제 노동교화소로 끌려갈지 몰라 공포에 시달리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정말 기뻤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글핏하면 미국인 등 외국인들을 억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만 적어도 12명, 지금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등 미국인 2명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그리고 한국인 여러 명이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정권이 테러와 범죄 집단의 전유물인 인질 전략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테러 집단이나 조직들이 하는 일인데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완전 테러 집단이나 무슨 조직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뭐 오늘 어제 엊그제 일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태도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억류 이유를 보면 정상적인 나라들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입니다. 성경책을 호텔에 두고 나온 혐의, 비자 훼손, 서방세계가 제작한 북한 기록영화 동영상 소지 혐의 등 국제사회에서 별 문제가 없거나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 정도에 처해질 사안들이란 겁니다. 또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해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게 일반이지만 북한처럼 외교관 등 민간인을 인질로 억류하는 비인도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권이 정치 협상 목적으로 이런 인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They haven't achieved the ransom that they want, whether it's money or whether it's...
북한의 김씨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인질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끌기에 나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이 사전에 각본을 짜서 미국 정부가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씨입니다.
사전에 짜여진 것은 결국은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그런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우스도 북한 당국자들이 외신 인터뷰에서 해야 할 말을 사전에 지시하고 협상이 나와야 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까지 제시하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국익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인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북한의 정권이 뭐 비합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납북할 수도 있고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까지 희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북한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모두 김씨 정권의 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주제 하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은 과거 서울에서의 연설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결국 기본 인권을 박탈당한 채 공산주의 왕정의 인질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re millions of human beings are deprived of basic human rights, hostages of a communist dynasty.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한국 망명호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김씨 정권의 인질 전략은 외국인뿐 아니라 북한 외교관들과 주민들 모두에 해당되는 노예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숭고한 사랑마저 악용하여 자식들을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김정은을 순한 양처럼 따르지만 말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납시다. 그 길만이 훗날 자식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질극으로 김정남 씨의 시신과 용의자들까지 돌려받아 사실상 증거인멸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기자연맹 대표 등 회원국들의 일부 매체들이 북한 정권이 동남아시아와의 친선을 모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은 억류 사태 후 북한을 깡패 국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이 때문에 인질 전략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북한 정권의 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신뢰성이 완전 떨어진 거죠. 북한의 이미지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북한과 연관된 흔적이 드러났다고 민간 전산망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근거를 둔 대형 전산망 보안 업체 캐스퍼스키랩은 3일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관된 흔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퍼스키랩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은행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개 나라에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킹 흔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인터넷 주소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라자루스는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퍼스키랩은 라자루스가 기술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북한으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로 보면 이들 전체나 아니면 최소한 일부라도 북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등장한 라자루스는 2011년에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조용한 편이지만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특히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금융기관, 도박장,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기관에서 현금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 은행 계좌를 해킹해 국제금융 전산망을 거쳐 8,700만 달러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전산망 보안 업체들은 라자루스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4일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와 더불어 대량 교란무기로서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중국 베이징과 센양행 노선을 중편했습니다. 고려항공 웹사이트는 스케줄과 가격표 등 주요 정보가 빠진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항공이 월요일인 3일 베이징행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 운영되던 이 노선에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3일 운영된 해당 항공편에는 일반 베이징 노선에 붙던 JS-151이 부여됐으며 돌아오는 여객기에도 기존 노선과 같은 JS-152가 붙었습니다. 전 세계 예약 가능 항공편을 보여주는 구글 플라이트에도 이번 주부터 고려항공이 월요일은 물론 금요일에도 베이징행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기존의 주 5회 스케줄로 돌아왔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려항공 베이징 노선은 일반적으로 주 4회 스케줄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7월 주 5회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주 3회로 줄면서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단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이뤄진 주 5회 운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주 5회 증편이 지난해보다 약 3개월 빨리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NK뉴스는 고려항공과 함께 평양 베이징 간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차이나가 오는 4월 중순부터 이 노선을 중단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라이트에는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이 4월 14일 이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플라이트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되던 고려항공의 센양행 노선은 다음 주부터 월요일 스케줄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항 편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린 것입니다. 그 외 고려항공의 공식 노선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기존 주 2회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겨울 동안 날짜를 특정해 운영해왔던 상하이행 노선은 이번 주부터 다시 일요일과 목요일에 스케줄이 편성됐다고 구글 플라이트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센양,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등 정규 노선에 최근 취항을 시작한 단둥행 노선까지 매주 14회 여객기를 띄우게 됐습니다. 만약 지난해 전세기 형식으로 운영됐던 산둥성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노선이 올해도 개설될 경우 고려항공은 이전보다 더 바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안전 등을 이유로 해외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가 4대에 불과합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태국 방콕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 시티 등에 대한 운항이 중단되면서 취항을 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의 공식 웹사이트는 지난달 24일부터 주요 정보 페이지가 공백으로 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의 스케줄과 가격, 항공편 1일 출도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던 시스템도 출발과 도착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변경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려항공 웹사이트는 현재 수화물과 체크인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해 말 고려항공의 부실한 웹사이트 운영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돼서 국제사회가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화학 무기 사용을 규탄하면서도 아사드 정권 퇴진은 부정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좀 짚어보고요. 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수존 라이스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정부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어제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주민 72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예,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리아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명세계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의 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이제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목요일에 터키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운명은 장기적으로 시리아인이 결정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것과 달라진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시리아 정책 우선 순위가 더 이상 아사드 축출에 있지 않다고 정책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아사드 정권에 대한 강경한 이전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봐도 될 그런 발언들이 쭉 나온 건데
네.
그렇다면 이번 화학무기 사태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요 지난 몇 년간 시리아 정권을 바꿀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지금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면서요 이 아사드 정권의 존재는 정치적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화학무기 사태와 관련한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위는 전임 정부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주요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화학무기 공격이 알려진 직후에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요. 아사드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시리아에서 아사드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청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프랑스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직접 비판했는데요.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화학무기 사태에 대해서 시리아 정권이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를 시험한 것이라면서 시리아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예. 어제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의 칸 쉐이칸에서요. 어제 원인 불명의 가스가 살포돼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주민 72명이 사망한 걸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추산했습니다.
예.
부상자는 수백 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대부분 민간인인데요. 사상자들은 호흡곤란, 동공수축 이렇게 독가스 노출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오늘 이 문제를 다룰 긴급회의를 소집하는데요.
예.
회의에 앞서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요. 엄중한
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 세 나라가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요. 책임자 규명을 위해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예.
유엔 헌장 7조에 따라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들 세 나라는 오늘 긴급회의에서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 시리아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겁니까?
사실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예.
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전원을 포함해서 비상임이사국 같이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만 거부를 해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되는데요. 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줄곧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게 유력합니다. 지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래 이 화학무기 사용 관련 제재 결의안이 여러 번 안보리에 상정됐는데요.
네.
그때마다 러시아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었죠.
그렇군요. 또 이번에 화학무기 공격 그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시리아 이들리브주, 특히 이 칸쉐이카는요, 반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어서요. 이곳에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정부군인 걸로 서방 측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리아 정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요, 과거에도 화학무기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이번 사태가 시리아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사건 당일에 러시아 국방부가요, 시리아 정부가 독성 물질을 포함한 이 테러 분자들의 무기 저장 시설을 공습했는데 무기고가 파괴되면서 독가스가 폭발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준비를 했던 건 반군 측이라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분쟁 지역 방문에 대해서 항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어제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인도 접경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도착했습니다.
예.
인도 동북부 일대를 방문하고 있는 달라이라마가요. 이곳에 열흘 동안 머물리면서 현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주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달라이라마의 이번 일정이 중국과 인도 관계에 엄중한 손상을 가져올 거라고 인도 측에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번에 방문한 아루나찰 프라데시, 이곳이 중국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인가 보죠.
인도 북동부 중국 접경인데요.
예.
중국에서는 이곳을 짱난이라고 부르면서 자국 영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 계획이 될 당시에부터 그 중국 측이 극력 반발을 했는데요.
네.
달라이라마가 1959년 티베트 독립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에 중국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해서 이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 볼 때 반체제 인사인 달라이라마를 인도 측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불러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 달라이라마 개인적으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인연이 있는 곳이네요. 망명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뒤에 9년 동안 양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고요.
예.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봉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티베트인 약 12만 명이 학살됐는데요. 당시 23살이었던 달라이라마는 중국군으로 변장한 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망명 초기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을 도청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마 정부의 인사죠.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때 안보 책임자였죠. 라이스 전 보좌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측근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한 감청이 있었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라이스 전 보좌관이 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의혹에 연루됐다는 겁니까?
네, 앞서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요.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사찰 과정에서 이 트럼프 측 인사들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지만 이 트럼프 측 인사들의 이름이 보고서에서 노출된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노출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라이스 전 보좌관이라는 거죠.
네, 합법적인 정보 활동이지만 특정 인사의 이름이 보고서에 노출된 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누네스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지시하는 게 그렇다면 불법입니까?
라이스 전 보좌관은요.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보고서에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미국인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뒤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등과 보고서를 공유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 역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라이스 전 보좌관이 말하는 대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는지
예.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이게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만약에 정치적 목적에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고 또 언론에 흘렸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요,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도표로 만들라고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라이스 전 보좌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가면서 결국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언론의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국가 기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라이스 전 보좌관은 어제 인터뷰에서요. 누구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관한 정보를 봤냐는 질문에는 기밀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요, 라이스 전 보좌관에게 의회에 나가서 증언할 걸 촉구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전 보좌관은 아직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 북부 역시 비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데요. 양덕과 평양, 남포 등 오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 강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개성과 사리온, 신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5도,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9도까지 올라가고요, 낮 기온 15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심포, 원산, 장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장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5도,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삼지연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입니다.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93도, 최대 고도는 189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KN-15로 명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출신 남성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극단주의 단체들에 합류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남성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이번 테러에 어떻게 연관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긴급대응팀은 어제 오전 또 다른 전철역에 폭탄 위협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보행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철역들을 폐쇄했습니다. 또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도 의심스러운 수하물이 발견돼 일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테러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구호단체들은 어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쉐이쿤 마을에서 100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측통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시리아와 러시아군이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일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무기 공장이나 저장소를 공습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도시 티크리트에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 등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보안 관리들과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폭파범 2명을 포함한 10명의 ISIL 반군들이 어젯밤 경찰 복장과 차량을 이용해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75km 떨어진 티크리트로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경찰관 14명을 포함해 31구의 시신이 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민간인 사망자들이 추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경찰 검문소와 경찰 간부 관사를 겨냥했다며 경찰 간부와 일가족 4명도 현장에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커피 판매점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과 관리들은 폭탄을 실은 차량이 새로 개업한 커피 전문점 앞에 주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소말리아 정부 청사 건물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모가디슈 정부 대변인은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부상자들이 후송됐다며 희생자들은 커피를 마시던 젊은 남성들과 노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카라카스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서는 경찰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의회를 장악하겠다고 발표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 논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독재 면허를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주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